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보기 이은경입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이번 제70차 유엔 총회는 70회 70이라는 숫자처럼 193개 회원국 가운데 160개 나라의 정상들이 참여해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역대 최고의 참여율입니다.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5개 나라 모두 참여했고요. 프란치스코 교황까지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시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제70차 유엔총회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유엔총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이 지난달 북한 취약계층에 지원한 식량이 전달에 비해 44% 줄었습니다. 러시아가 시리아 내에서의 공습을 시작했지만 온건파 반군까지 겨냥해서 미국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미국이 더욱 강력한 로널드 레이건 핵추진 항공모함을 일본에 배치했습니다.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인도네시아 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보기 먼저 한반도 전망대로 문 열겠습니다. BOA 서울지국 박병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과 뉴욕에서 개최되고 있는 유엔 총회에서 북한 핵 문제와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우려가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한반도 전망대 오늘 순서는 이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과 이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나눴나요?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25일 백악관에서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자신과 시 주석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모두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인데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거나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위배되는 어떤 행동에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의 이 같은 발언은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장거리 로켓 발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공개적인 경고로 풀이됩니다. 시 주석이 공개석상에서 북한의 도발 행동을 하지 말라고 직접 경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시 주석은 이어서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가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와 함께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당사국들이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확고하게 진전시키고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네.
시 주석의 발언은 한반도와 관련한 중국의 3대 원칙, 그러니까 비핵화 실현, 평화와 안정의 수호, 그리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인 핵 문제 해결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면 어떤 조치를 할지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까?
네, 그 문제, 그러니까 제재 조치에 관한 언급은 따로 없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북한의 핵실험이나 로켓 발사 강행 등 도발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 같은 도발에 대해서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들이 내려지는 단계입니다.
네, 사실 이번에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면 어떤 조치를 할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이 시진핑 주석의 그 같은 입장 표명은 이전보다 조금 강도가 한층 더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때보다 발언 강도가 한층 세졌다는 평가인데요.
네.
시 주석은 당시에는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과 평화와 안정수호를 위해 힘쓰겠다며 6차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는 수준에서 발언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시 주석의 발언이 사실상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다분히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겨냥한 행동으로 보이지만 북한의 기대와는 달리 시 주석이 이런 경고성 반응을 보인 데 대해 북한의 불만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한국 정부 당국자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이행을 강조한 것은 새삼스러울 게 없지만 시 주석이 공개 석상에서 발언을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10월 도발설이 나오는 가운데 미중 정상이 한 목소리를 낸 것 자체가 북한의 압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이처럼 미중 정상이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어떠한 행동도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북한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네, 북한은 중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반응을 자제한 채 유엔에서 대북 경제 제재를 거론하며 미국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리수용 외무상은 지난달 27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 개발 정상회의에서 특정 국가에 가해지는 경제 제재는 지속적인 발전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외무상은 그 같은 경제 제재의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대북 제재를 거론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라는 요청을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자 미국이 보복을 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하고 있다는 주장인데 미국은 수긍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애나 리치 앨런 대변인은 미국은 대북 적대시 정책이 아니라 비핵화 정책을 갖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대북 제재의 대상이 북한 주민이 아니라 북한 정권이라는 원칙도 분명히 했습니다. 리치 앨런 대변인은 이와 함께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모두 해당 정책과 목표를 공유하고 있고 북한 역시 2005년에 여기에 서명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6차회담 9.19 성명인데요.
네.
6차회담 당사국들은 지난 2005년 북한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하고 의무와 약속을 이행할 경우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체제와 관계 정상화 그리고 경제적 지원 등을 제공하겠다는 9.19 공동성명을 채택했었습니다.
네, 지난 주말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어떤 도발 행위에도 반대한다는 미중 정상의 입장, 또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정리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유엔 총회를 계기로 북한의 추가 도발 저지에 나선 각국의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 이 내용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제70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 핵은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보존과 인류가 바라는 핵무기 없는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추가 도발을 공언했는데 이는 어렵게 형성된 남북대화 분위기를 해칠 뿐 아니라 6차회담 당사국들이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려는 노력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따라서 북한이 과감하게 핵을 포기하고 개방과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북한이 경제를 개발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적인 문제가 정치 군사적인 이유로 더 이상 외면돼서는 안 된다며 8.25 고위급 합의에 따라 당국 간 대화와 다양한 교류를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핵 개발을 포기하고 개혁과 개방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라는 이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인데요. 북한은 어떤 반응입니까?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습니다만은
네.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이산가족 상봉이 위태로운 상태에 놓이게 됐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대변인 담화에서 남조선 집권자가 유엔 무대에서 동족 대결에 망발을 늘어놓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조평통 대변인은 또 박 대통령이 북한의 존엄과 체제를 비방하는 것은 물론 평화통일이라는 미명으로 외세를 등에 업고 흡수통일을 실현해보려는 야망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공격했습니다. 대변인은 이어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라고 주장하며 모처럼 추진되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살얼음장 같은 위태로운 상태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한국통일부는 북한이 박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을 거세게 비난하며 남북이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무산시킬 가능성까지 언급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북한 당국에게 일방적인 주장과 비난을 즉각 중단하고 남북한이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성실히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남북이 8.25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해서 신뢰와 협력의 선순환을 이루어야 되는 이때 대통령의 유엔 연설 등을 일방적으로 왜곡 비난하고 특히 남북 고위급 접촉의 합의 사안이자 인도적 사안인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대해서도 위태롭다고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북한 조평통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이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상봉 행사가 열릴 금강산 면회소를 비롯한 상봉 시설에 대한 보수 작업이 예정대로 진행 중이며 상봉 대상자들의 행사 확인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 연설과 함께 또 유엔 총회를 계기로 북한의 도발 행위를 저지하려는 미국과 한국, 일본 등 6자 회담 당사국들의 움직임도 활발했습니다. 미, 한일 3국 외교장관이 한자리에 모여서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외교장관이 한자리에 모여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지난달 29일 뉴욕 맨하튼의 한 호텔에서 만나 회담을 열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회담을 시작하면서 동북아시아 지역에 매우 심각한 안보 도전이 있다며 북한이 모두에게 심각한 도전을 주고 있고 이 자리에서 그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북한 문제를 비롯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이 매우 심각하다며 세 나라 외교장관이 북한 문제를 비롯해 지역적 세계적 현안을 솔직하게 논의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윤병세 장관은 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해 국제사회가 공조해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억제하자는 이야기와 그래도 북한이 도발한다면 안보리에 추가 조치를 포함해 국제사회가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유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 안보리 차원에서 이보다 더 강한 그래서 북한이 아플 수밖에 없는 조치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언제 어떤 형태로 할지는 더 지켜봐야 하지만 북한이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더 고립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다른 6자회담 당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어떤 입장인가요?
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는 지난달 23일 한러 교류협회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한러 수교 25주년 기념포럼의 기조연설에서 러시아는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티모닌 대사는 또 북한이 주권 국가로서 그리고 유엔 가입국으로서 평화적인 핵에너지 이용과 평화적인 우주 탐사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이런 권리를 행사하려면 먼저 9.19 공동성명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지난달 19일 9.19 공동성명 발표 10주년을 맞아 베이징에서 열린 북핵 세미나에서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행동에도 반대한다고 밝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나 추가 핵실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 연설 내용과 함께 유엔 총회를 계기로 북한의 추가 도발 행위를 저지하려는 6자회담 관련국들의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이번에는 북한의 식량 사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한 전역에서는 추수가 한창일 텐데 작황 사정이 어떻습니까?
네, 북한 노동신문 등에 따르면 북한 전역에서는 지금 추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강냉이와 쌀 등 가을 작물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온 스웨덴 국가개발협력청의 피터 룸버그 지원 담당관은 현지에 있는 유럽의 비정부기구 관계자들로부터 올해 가을 작황이 어둡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조금 더 자세한 수치를 내놨죠?
그렇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위성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올해 북한의 쌀 수확량은 지난해 260만 톤에서 12% 줄어든 230만 톤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처럼 가을 수확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네, 북한의 대표적인 가을 곡물인 강냉이의 경우 4월에서 5월쯤 파종을 해서 6, 7, 8월에 자라면 8월 말에서 10월 사이에 추수를 합니다.
네.
쌀의 경우도 4월 말에 파종해서 9월 초부터 추수에 들어가죠.
네.
그런데 물이 많이 필요한 시기인 4월 말에서 7월 중순 사이 올해 북한 지역의 강수량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가을 거제에 앞서서 이모작 수확량은 어땠습니까?
네, 가뭄의 영향으로 이모작 작물 수확량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FAO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밀과 보리의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32%나 감소한 36,083톤에 그쳤습니다. 감자 수확량도 232,889톤으로 지난해보다 2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이모작 작물 총 수확량은 36만 6천 톤이었는데요. 올해는 26만 9천 톤으로 약 9만 톤가량 감소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북한의 식량 배급 사정은 어떻습니까?
네, 북한은 지난 7월 중순 배급량을 250g으로 줄인 이후 9월까지 계속 같은 양을 유지하고 있다고 FAO가 저희 VOA에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배급량은 북한 당국이 목표로 하는 573g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유엔의 1인당 하루 최소 권장량 600g의 41% 수준에 그치는 양입니다. 이는 지난 3년간 북한의 8월과 9월 평균 배급량인 317g보다도 21% 감소한 규모라는 것을 감안하면 북한의 식량 상황이 나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북한 식량 상황이 나쁘다면 정말 그 올해 북한이 식량 부족을 겪지 않으려면 결국은 식량을 외부로부터 들여와야 할 텐데 얼마나 수입해야 될까요?
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이달 초에 발표한 북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북한이 외부 지원이나 수입으로 확보해야 하는 곡물은 42만 1000톤입니다. FAO는 북한이 30만 톤을 수입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12만 1000톤의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은 북한의 식량 부족분 42만 1000톤은 이모작 수확량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로 추정된 것이라면서 실제 이모작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9만 톤가량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부족분은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원장은 하지만 북한이 수입한 양이 10만 톤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올해 국제사회의 지원도 그리 많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북한의 식량 수급 상황이 밝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량난을 해결하려면 북한 당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권태진 원장은 중국 등 외부에서 식량을 들여오는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수입을 늘리든지 지원을 받든지 둘 중 하나일 겁니다.
네.
하지만 수입을 늘리려고 해도 외환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테고요.
네.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개선해 최소 소요량이라도 채우는 게 최선의 방법일 것이라고 권 원장은 지적했습니다.
네, 북한 당국이 점차 심각해지는 식량난을 해결하려면 수입을 늘리든지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야 할 텐데 이 좋지 않은 외환 사정을 감안하면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개선해서 최소 소요량이라도 채우는 게 급선무다 이런 지적까지 북한의 식량 상황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주요 뉴스를 살펴본 한반도 전망대 서울지국 박병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지난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 선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의 인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마음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가슴 아리 함께 듣겠습니다.
어쩌란 말이 그냥 이 아픈 가슴을 And we've done all this with a Democrat in the White House. So I'm proud of what we've accomplished. But more than anything, my first job as Speaker is to protect the institution. A lot of you know that, now know, that my plan was to step down at the end of last...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존 베이너 미 하원 의장입니다. 베이너 의장은 최근 사퇴를 전격 발표하면서 미국 정가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로마 가톨릭 프란치스코 교황의 미 의회 연설 바로 다음 날 나온 발표란 점에서도 그 배경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베이너 의장은 기도 중에 황금률을 지키며 살라는 교황의 말이 떠올랐고 그래서 사퇴 결심을 굳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퇴의 가장 큰 이유는 같은 공화당 내 강경파 의원들과의 갈등이었습니다. 베이너 의장은 식당 주인의 아들에서 연방 하원의장이 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독일계 이민 가정의 12형제 중 둘째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일을 도우면서 컸습니다. 대학 때도 학비를 벌기 위해 야간에 청소부로 일했고 졸업 후에는 포장재를 만드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베이너 의장은 마을 입주민 대표로 일하면서 주민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30대 중반의 나이에 주민들의 권유로 주의원에 출마해 당선됐고 5년 뒤 연방 하원에 진출했습니다. 이후 13선 의원으로 25년간 하원에 몸담았습니다. 2011년에는 대통령, 부통령에 이어 미국 정부 서열 3위인 하원의장에 올랐습니다. 베이너 의장은 민주당인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때로는 대립하고 때로는 타협도 하면서 하원을 무리 없이 이끌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같은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과의 갈등은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이들은 베이너 의장이 충분히 강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오바마 대통령과의 타협을 선택했다고 비난합니다. 특히 정부 예산안이나 이민개혁법 등 중요한 현안을 처리할 때마다 강경파 의원들의 불만이 높았습니다. 이들은 베이너 의장의 사퇴 결정이 당을 위해서는 잘된 일이라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베이너 의장은 오늘 30일까지 의장직을 유지합니다. 베이너 의장은 사퇴를 발표하면서 식당 주인의 아들이었던 자신에게 기회를 준 미국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프란치스코 교황의 의회 연설은 자신의 임기 중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화제 인물, 최근 사퇴를 발표한 존 베이너 미 하원 의장이었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김근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러시아의 시리아 공습부터 전해주시죠.
네, 러시아의 시리아에 대한 군사 개입이 이제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시리아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네. 지난 30일 시리아 서부 홈스에 대한 공습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이제 공습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이번 군사 개입은 소련 시절인 1980년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벌인 후 처음으로 떨어진 곳에서의 전쟁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이 러시아가 시리아에 군사 개입하는 명분이 뭡니까?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의 시리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요. 네. 러시아는 시리아의 오랜 동맹국입니다. 몇 안 되는 동맹이기도 하죠.
네.
러시아 크렘린궁은 이번 파병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IL과 싸우는 시리아 정부를 돕고 또 ISIL의 위협으로부터 자국 러시아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러시아군이 공격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이번 주 시리아 전역에서 공습이 이루어졌는데
네.
특히 이제 앞서 러시아가 군사 개입하면서 내세웠던 명분은 ISIL에 대한 대응인데
네.
실제 이번 주 러시아가 공습한 곳 중에는 일부 뭐 ISIL의 거점 도시도 있었지만 대부분 다른 반군들이 점령한 곳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과 연합군 참가국들은 러시아가 ISIL이 아닌 다른 반군을 겨냥한 어떠한 공격도 중단할 것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군은 이미 1년 정도 시리아에서 ISIL을 겨냥한 공습을 해왔죠.
이 문제를 놓고 이번 주 미국과 러시아 간의 첫 긴급 군사회담도 열렸는데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회담 자체는 이제 비공개로 진행이 됐지만요.
네.
미국은 군사회담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가 이 시리아에서 ISIL 소탕에 집중할 것을 요구를 했고,
네.
러시아는 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공격은 ISIL을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다른 테러 그룹도 표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 모호한 입장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 시리아 정부가 그동안 이 나머지 반군 세력, 특히 이제 아사드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테러 그룹으로 지칭했다는 점에서
네.
러시아도 모든 그 아사드 정부에 대항하는 반군들에게 공습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죠.
네.
또 러시아는 이 ISIL을 소탕하기 위한 이 미군 주도 연합군과 협력하라는 그런 미국의 요구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회담에서 별 성과가 없었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양측은 이 시리아에서 이제 미군 전투기, 러시아 전투기가 모두 작전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네.
따라서 양측의 의도하지 않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계속 연락을 하기로 했고 또
네.
조만간 다시 군사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 러시아가 온건파 반군을 공격하는 의도는 뭡니까?
가장 큰 이유는 이 위기에 처한 아사드 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데요.
네.
이 아사드 정권이 서방의 제재, 또 반군 활동 등으로 점점 더 위태로워지면서 러시아가 직접 군사 개입에 나선 것입니다.
네.
또 이제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이번 기회에 강화하려는 의도, 또 이 사실 지역은 다르지만 동유럽에서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나토, 서방 국가들이 이 군사 태세를 강화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에 대한 반격이라는 그런 의도까지 이제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뭐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ISIL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공습은 이 아사드 정부에 대항하는 모든 세력을 겨냥하고 있고요.
네.
이에 대해서 이제 백악관 또 미국의 정부 관계자들이 여러 차례 경고를 했는데요.
네.
이번 주 들어서 이 시리아 반군에 대한 이런 무차별적인 이 공습은
네.
이 온건한 반군들조차 극단주의로 몰아갈 수 있다.
네.
또 러시아 내부의 극단주의 문제도 더 악화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미국의 지원을 받던 온건파 반군도 이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 공습의 표적이 됐다고 했는데, 만약 미군이 반군들을 직접 보호하려고 나선다면 미군과 러시아군 사이에 어떤 뭐 계획하지 않은 돌발적인 이런 충돌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러시아가 군사 개입하면서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문제죠.
네.
양측 모두 그래서 이제 뭐 지금 협력을 하지 않더라도
네네.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연락을 계속해야 한다는 그런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네.
또 말씀하신 그 온건파 반군을 시리아 내에서
네네.
미군이 직접 보호하는 문제도 이 미 국방부 내에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하지만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입장은 없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도 시리아 사태가 논의가 됐죠?
그렇습니다. 두 정상이 이번 주 유엔 총회에 나란히 참석하면서 별도의 양자회담을 가졌는데요.
네.
시리아 사태 또 우크라이나 사태 해법에 1시간 반가량 입장을 교환을 했는데, 회담이 끝난 후에는 양측 모두 건설적이었다, 뭐 진솔한 회담이었다, 실무적인 분위기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지만
네.
회담을 통해서 견해 차이를 좁힌 것은 아니고요.
네.
양측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 공동의 목표 등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과 러시아는 시리아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의 거취에 대해서는 굉장히 입장 차이가 뚜렷하죠.
그렇습니다. 미국은 무조건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이고
네.
러시아는 오히려 아사드 정부가 유일한 합법적인 시리아의 대표라는 입장이죠.
네.
이 두 정상이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기도 했는데, 이 오바마 대통령은 이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민주화 운동을 유혈 진압하면서 내전이 일어났고 수많은 인명이 희생됐다. 그래서 내전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는 없고 시리아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사드 대통령이 퇴진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네.
이 푸틴 대통령은 같은 유엔 총회 연설장에서
네.
이 아사드 대통령이 시리아의 합법적인 정부를 이끌고 있고 따라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IL을 퇴치하기 위해서도 시리아 정부와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네.
이 두 정상은 양자회담에서도 아사드 대통령의 거취를 놓고 계속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러시아가 시리아뿐만 아니라 이라크로까지 공습을 확대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러시아가 이라크에서도 이라크 정부의 요청이 있다면 네. ISI를 겨냥한 공습을 할 수 있다고 밝혔고 또 이라크 정부도 이를 환영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인데요.
네.
이라크 총리는 이 러시아의 자국 내 ISI 공습을 환영할 것이라면서도 아직 이 러시아와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논의를 시작하진 않았다고 이번 주에 밝혔습니다.
네, 러시아가 시리아 내에서의 공습을 시작했지만 이 온건파 반군까지 겨냥해서 미국의 우려를 사고 있다는 소식까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이번 주 일본 기지에 배치됐죠?
그렇습니다.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가 1일 일본 요코스카 기지에 입항을 했는데요.
네.
로널드 레이건호는 지난 5월까지 요코스카 기지에 배치됐던 이 조지 워싱턴호가 정비를 위해서 떠나면서 후속 배치된 것입니다.
네, 로널드 레이건호가 어떤 항공모함인가요?
지난 2003년에 취역한 젊은 항공모함입니다. 네. 미 해군의 핵심 전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배수량이 10만 톤에 길이는 333m에 달하는 엄청난 크기의 항공모함입니다.
네.
또 최첨단 전투 장비를 장착했고요.
네.
90대의 고정익 항공기와 헬리콥터를 탑재할 수 있고 또 승조원도 5,000명에 달해서 움직이는 기지라고 이렇게 말을 듣죠.
네.
특히 이제 이번에 배치된 로널드 레이건호는 기존에 있었던 조지 워싱턴호보다 신형이고 전력 면에서 한층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아시아에서의 미군의 전력도 그만큼 강화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단한 항공모함 이 로널드 레이건호를 일본에 배치한 건 그만큼 아시아 지역을 중요하게 여긴다 뭐 이런 의미로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이제 전체적인 국방 예산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네.
아시아에서의 안보 태세는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는데요.
네.
또 이번 로널드 레이건호 배치는 일본 아베 정부의 최근 이 국방력 강화 정책을 지지하는 조치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입항식에서 미군 고위 당국자들의 관련 발언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제 일본에 배치가 되면서 로널드 레이건호가 미 칠함대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네.
칠함대 지휘관들은 이 로널드 레이건호가 유사시에 가장 먼저 작전에 투입되는 주요 전력 가운데 하나라면서 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고 또 일본과의 연합작전 능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특히
네.
레이 마버스 미 해군 장관은 레이건호 배치는 미일 상호 방위와 지역 안정에 대한 공약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 로널드 레이건호가 곧 한국도 방문할 예정이라고요.
네, 오는 18일 한국 부산 앞바다에서 열리는 한국의 광복 및 해군 창설 70주년 관함식에 참가를 하는데요.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이 행사에 35개 나라 해군 5만 명의 인원이 참가한다고 합니다.
네, 미국이 더욱 강력한 로널드 레이건 핵추진 항공모함을 일본에 배치했다는 소식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도 아시아 지역 소식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세계 여러 곳에서 고속철도 건설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이게 중국의 승리로 끝났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나요?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 고위 당국자가 그런 결정을 이번에 일본 정부에 통보를 했는데요.
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이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특사로 이번 주 일본을 방문한 이 소피안 잘릴. 인도네시아 국방개발계획장관이요.
네.
일본의 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네.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와 반둥 사이에 150km 구간의 고속철도 건설을 추진 중이고요. 앞서서 이제 중국과 일본이 아주 치열하게 수주 경쟁을 벌였었는데 결국은 네. 중국이 승리의 미소를 짓게 된 것이죠.
네, 일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정이네요.
네, 곧바로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일본은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유럽과 중남미 또 뭐 다른 지역에 저도 이 고속철도 건설 수출을 놓고 중국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에요. 앞서 중국 쪽으로 좀 기우는 듯했다가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달 초에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다시 선정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일본에 다시 희망이 보이는 듯했는데 결국은 중국으로 결정된 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일본 스가 정관은요. 사업 백지화를 발표했던 인도네시아 정부가 갑자기 중국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 매우 유감스럽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중국이 이렇게 수주 경쟁에서 승리한 배경, 뭐 가격입니까?
그렇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이제 크게 앞서고 있는데요.
네.
중국이 제시한 건설 단가는 일본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특히 이제 최종 결정이 이렇게 나게 된 배경에 인도네시아의 정부가 한 제안을 중국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인도네시아 네. 정부가 사실 처음으로 하는 고속철 사업에 여러 가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재정 부담, 네. 채무 보증 없이 일단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중국은 이를 받아들였고 일본은 이 사업이 좌초될 경우에 그 위험성 때문에
네.
인도네시아 정부가 제안한 방식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네.
한편 일본 언론들은요. 일본이 세계 각지의 인프라 개발 사업을 놓고 경쟁하는 중국의 이 핵심 사업을 빼앗겠다면서 특히 이제 아베 정권에서 인프라 수출을 성장 전략의 기둥으로 삼고 있는데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중국이 그동안 고속철 기술 수출을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왔죠?
그렇습니다. 중국은 이 미국과 중남미, 유럽에서도 이 고속철도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서 총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네.
정부까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얼마 전에 미국 방문 기간 중에 미국
네.
서부에서 고속철도 건설을 수주하기 위한 미국과의 합작회사 설립을 타결을 지었고요.
네.
또 다음 달 영국 방문 기간에도 고속철 사업을 양국 경제협력의 중요한 의제로 추진할 전망입니다.
네, 중국이 이렇게 수주 경쟁에서 승리는 하긴 했지만 사실 일본에 비하면 이 고속철 기술을 도입한 역사는 짧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1990년대에 이제 외국 기술을 들여오기 시작했고
네.
자국에서 이제 부품까지 생산한 건 2000년대 이후인데요.
네.
하지만 중국이 이렇게 짧은 고속철 건설 역사에도 불구하고
네.
넓은 땅에서 여러 곳에 고속철을 건설하면서 짧은 시간 동안의 기술과 경험을 축적했다는 평가고요. 특히 이제 지난 2012년에 개통된 베이징 광저우 기간은 전체 구간은요. 전체
네.
길이가 2300km로 세계 최장을 자랑하는데요. 이제 단순하게 이 고속철 수출의 경제적 효과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요.
네.
중국이 자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 또 중남미까지 전 세계를 경제적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 중국어로는 이제 일대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있어서도 이제 자국의 고속철 기술을 주변 국가들 또 멀리 떨어진 국가들에 판매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죠.
네.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인도네시아 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수주했다는 소식까지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지구촌 뉴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끝곡으로 오복의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슬픔을 주고 간 사람 보내드립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경이었습니다.
그대가